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이 합의한 2차 고위급 접촉이 무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가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에 실시된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대북 전단을 문제 삼아서 대화를 중단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고 그거는 납득이 안 갑니다만 다만 우리 남쪽에서도 국민의 안전이나 갈등이 문제가 되는 데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로서 그걸 막도록 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 들으시는 이 말은 한국의 정홍원 국무총리의 말이었습니다. 남북한이 합의한 2차 고위급 접촉이 무산된 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감 표명인데요. 네, 북한 측도 2차 고위급 회담이 무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북한도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가 이 무산된 것을 사실상 발표한 것과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한국 정부는 그 고위급 접촉 합의는 사실상 무산되게 됐다. 이렇게 그 통일부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북한의 경우에는요,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비슷한 내용의 발표를 했지만 그 구체적인 그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이 북남 고위급 접촉 계획의 전도가 위태롭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완전히 무산됐거나 사실상 끝났다라는 그런 표현은 쓰지 않고 위태롭게 됐다라고 하면서 여지를 남겨둔 듯한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개선되면 다시 추진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그 뉘앙스가 좀 풍기는 것 같군요.
예,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도 그런 입장은 여전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북한 측의 고위급 접촉을 한국이 먼저 제의하지는 않겠지만 한국 정부는 그 모든 현안들을 대화의 장에서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다시 제의할 경우에는 북한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당분간 이 남북관계 경색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한국 정부는 그러면 이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다시 남북대화를 재개할 계획은 없을까요?
네, 당분간은 남북대화를 재개할 것 같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 한 당국자가 최근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이 그 대북전단과 인권 문제를 빌미로 남북대화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경색 국면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 당국자는 그 2차 고위급 접촉 개최 여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렸다며 별도의 대북 조치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그 남북관계를 담당한 그 유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 4일 그 서울 그 남북회담 본부에서 그 주한 외교사절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가졌는데요. 유 장관은 현재 그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을 탈피하려는 노력이 무산된 상황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남북관계 경색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 대화와 그 약속 이행이 우선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강경한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북한의 매체들을 보면요, 최근에 그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으로 아주 극악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요,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역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처단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네.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겠다고 그렇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그 대남 선전 매체죠. 우리 민족끼리를 보면요. 그 박상학 씨라든지
네.
이런 그 대북 전단 살포에 앞장서고 있는 탈북자 출신 그 한국인들에 대해서 처단 운운하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그 행적을 나름대로 그 공개하면서 북한에서의
네.
아, 인신 비방과 함께 그 처단하겠다라든지 아,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강하게 아, 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남북관계가 전단 대북 비라 때문에 얼어붙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한국의 민간단체들은 그러면 앞으로도 전단을 계속 날리겠다는 그 주장입니까?
네, 계속 전단을 날리겠다는 그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그 공개적으로 전단을 살포했는데요. 그 이 전단 살포를 비공개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그 탈북자단체 대표들이 성명을 냈는데요. 앞으로 그 지역 주민의 안전과 풍향 등을 감안해 살포 시점과 장소를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앞서도 그 북한이 그 대남 위협을 가한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들은 그 북한이 그 전단 살포 관계자들에 대해 위협을 가한 데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지켜줄 것이며 설령 희생자가 나온다 해도 북한 민주화 운동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저희 BOA가 그 바로 비라 그 살포 단체 그 관계자와 그 인터뷰를 했었는데 뭐 살포를 안 하겠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다. 다만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비공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개로 하고 또 잠정적으로 중단을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 조금은 뭐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는 남북 공동 행사를 위한 불교계 방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순수 사회 문화 교류는 계속하겠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게 보입니다. 이 한국 정부는 사실 그 이명박 정부 때 북한에 대해서 가한 그 5.24 대북 제재 조치죠. 이 틀에서 그 관계 없이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계속해 왔고요. 또 남북 결의 말 그 큰 사전 편찬 작업이라든지 이런 그 사회 문화 이런 교류 작업 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남북 간의 정치적인 그런 그 갈등 관계가 계속 좀 깊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 차원의 그 지원이라든지 또 순수한 사회 문화 차원의 교류는 계속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뭐 한 가지 그 덧붙일 내용이 있다면요. 그 이희호 여사 문제입니다.
네.
최근 저희가 뭐 전에 얼마 전에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그 한국의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이희호 여사가 그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그 북한을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한국 통일부는 최근 이관 관련해 이희호 여사의 그 방북을 위한 접촉 신고를 승인했습니다. 그 이희호 여사는 그동안 그 북한 어린이를 위한 방안용 모자와 목도리를 그 짜왔고요. 이거를 북한에 전달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 저희가 살펴봤듯이 그 남북 관계가 그 고위급 접촉 무산으로 상당히 경색되고 그 얼어붙은 관계입니다. 서로 그 주고받은 언사도 상당히 그 강경한 건데요.
네.
그 이효 여사 이번 방북 상당히 인도적인 방북이고 또 여성 방북이라는 점에서 그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번 그 이효 여사의 방북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방북을 계기로 그 얼어붙은 남북 관계에 좀 돌파구 어떤 그 물꼬가 열리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순서로 남북 고위급 회담이 무산된 데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조직 진단에 따라 정보 관리과를 폐지하고 문화적 접근을 통해 국민들의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고 또한 인도 협력 강화를 위한 전담 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의 목소리 들어보셨습니다. 자, 한국통일부가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데 그렇게 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 앞서서 그 한국 정부는 남북한 간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 관계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사회 문화 교류는 계속하고 또 인도적인 지원도 계속한다는 방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바로 이번에 통일 그 조직 개편도 그 근본적인 그 배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구상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대북 정책을 펼치기 위한 것이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독일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그 구상을 보면은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 그리고 또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활성화한다. 또 남북한 간의 동질성을 회복한다 이런 부분들이 크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해서 인도주의 지원 문제가 있고요. 또 경제협력도 있는데요. 그 조직개편의 핵심은 역시 인도주의 지원 이런 부분을 언급한 드레스덴 구상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앞으로 그 교류가 더 활성화될 가능성도 일단은 열어놓은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새로 인도 개발 협력과가 신설되는 것이 이제 그래서 특히 그 눈에 띕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 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앞서 잠시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박근혜 그 한국 대통령이 지난 3월에 독일 드레스덴을 가서 그 몇 가지 그 원칙을 밝히겠습니다. 그 정치 문제, 핵 문제나 군사 문제와 별도로 인도적 지원 사업을 계속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 북한의 그 농업 협력 그리고 산림 녹화 같은 이런 경제 협력, 북한 주민들의 그 민생을 돕는 사업을 그 꾸준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통일부가 이번에 그 인도 개발 협력과를 그 밝힌 것은 그 새로 신설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그 의도를 그 좀 그 통일부 차원에서 그 추진하기 위한 그 위에서 그 전담 기구를 신설한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네. 지금도 그 민간 단체들의 그 소규모 지원은 조금씩 허용을 해 왔습니다만은 그러면 앞으로 이 분야가 더 좀 더 이제 좀 더 자유롭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해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 또 아울러서 신설되는 이 통일문화과 이제 한국 국민의 통일의식을 높이기 위한 이 통일문화사업을 주로 담당하는 그런 부서도 또 생길 것으로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발표가 되고 있죠.
예, 그 드레스덴 구상을 조금 더 추가적인 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드레스덴 구상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이런 실무 차원의 정부 조직의 그 일부 개편 이런 것들도 사실 중요하지만 그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드레스덴 구상 자체를 전적으로 그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는 이런 인도주의 협력 앞으로 그 강화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직 개편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역시 큰 틀에서 남북관계를 풀려고 하는 노력이 한국이나 또 북한 측이나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개편안에서 또 특히 이 주목을 끄는 부분이 북한 정보 수집과 관련한 부서를 축소한다. 뭐 전에는 뭐 금기시 된 것처럼 또 그렇게까지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이것이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통일부의 여러 그 부처가 있는데요. 그 정세 분석국 밑에 있는 정보 관리과를 그 폐지하겠다 또는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 여러 번 그동안 나온 얘기인데요. 그동안 그 정보 관리과가 해온 것이 그 몇 가지가 일이 있습니다. 통일부가 자체적으로 북한의 그 조선중앙방송 같은 방송을 청출해서요. 이것을 그 관련 부처에다 넘겨주는 일을 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그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그 북한 관련 데이터를 정리하는 이런 일을 해왔는데요. 이 부서를 좀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한국 정부는 그 이미 그 북한의 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국정원이라는 상당히 거대한 기구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정보를 원활히 받으면은 굳이 나름대로 그 정보 수집할 이유가 없다는 이런 이유고요. 또 일각의 그 우려에 대해서는 그 이런 기능, 그 정보 관리나 그 수집을 하는 기능을 아주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 관련 부처에 넘기기 때문에 이름이 좀 바뀌다 하더라도 그 이런 기존 기능은 계속될 거다 이렇게 통일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이와 관련해서 그 최 기자의 그 설명에 조금 덧붙이자면 이 야당, 한국의 야당이 이 정보 수집과 관련한 통일부 부서를 축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논평을 발표한 게 있는데요.
네.
주목할 만한 내용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 새정치 연합은요, 그 성명에서 이 통일부가 사실 그동안에 그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또 고위급 회담을 성사시킨다든지 이런 그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좀 더 그 선창하는 일에 있어서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자업자득이 아니냐. 이 청와대의 아, 눈치만 보면서 남북 관계 개선이나 대화에 소극적으로 임한 그리고 또 무책임한 모습만 보여준 데 따른 아, 결과다라고 하면서 통일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통일부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제안 설명을 마친 상태인데요. 결의안에서 북한이 요구한 조항에 대해서 뭐 수정을 해달라 뭐 고려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수정이 이루어졌나요?
아닙니다. 그 유럽연합이 49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작성해서 그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에 보면은 그 북한 측이 요구했던 핵심 그 내용들 그것이 그대로 그 빠지지 않은 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된 것이 아니죠.
네.
북한 측이 요구한 것은 결국 그 북한 인권 침해 가해 그 책임자들을 국제법정에 회부하는 내용 그리고 또 북한의 인권 침해가 최고의 그층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 지적하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네.
이 두 가지 조항을 빼면은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초청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유럽연합은 이번에 제출한 그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 북한 측의 이런 그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이 제안 설명회에 북한 대표도 참석을 한 것으로 아는데 결의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그 6일 그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는 그 북한의 그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단이 참석을 했습니다. 바로는 그 김성 참사가 했는데요. 그 김성 참사는 두 가지를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그 북한이 인권 문제 관련해 대화를 제안하는 등 그 상당히 그 진전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이 같은 그 보고서 또 무슨 책임자를 처벌해라 이런 내용들이 그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의 그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만일 그 유럽연합과 일본이 등이 제안한 이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그 책임을 물을 것이고 또 그 대가로 상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도 유엔의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 방북이나 결의안 수정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바 있죠?
그렇습니다. 그 국무부 대변인실이 그 결의안 수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네.
이 국무부 대변인실이 그 발표한 논평을 보면요. 이 마르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의 방북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결론과 권고를 검토할 수 없게 돼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밝혔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유엔 안보리가 그 COI,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결론과 검토를, 권고를 검토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유럽연합이 그 제안한 대로 그대로 채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엔 안보리가 이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국무부 대변인실의 논평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겁니다. 유엔 총회에서 그 국제 형사재판소 회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유엔 안보리가 회부 여부를 실질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기까지 앞으로 남아 있는 절차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이제 유엔 총회 그 결의가 남아 있는데요. 이번에 그 제3위원회가 열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 49개국이 여기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요. 그 이달 말에 그 결의안이 그 유엔총회 그 표결에 붙여지는데요. 대부분의 관측통들은 무난히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많은 그 나라들이 그 참여를 했기 때문에요. 네. 이것이 무슨 뭐 그 부결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유엔 그 안보리의 회부가 되느냐 이런 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그것은 좀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만은 워낙 지금 저 그 북한 인권에 대한 그 관심, 국제사회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안보리의 회부에 된다는 그런 목소리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좀 그 표결을 계기로 좀 커지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이제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아주 강한 압박을 가하는 데 대해서는 늘 그 유보적이거나 좀 그거를 그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 왔는데 이번에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가 북한 인권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 뒤에 밝혔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 대사의 이번 입장 발표는 중국 정부가 그동안에 그 공개리에 발표했던 것과 사실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요. 아, 그 저 주재 대사가 그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리에 이렇게 그 분명한 어조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 좀 주목할 만한데요. 이 그 추이 텐카이 대사가 그 미국에서 발행되는 외교 전문 잡지죠. Foreign Policy하고 회견을 했습니다.
네.
이 회견에서 추이 대사는요. 그 UN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비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이나 중국을 포함해서 어떤 나라도 북한의 내정에 간섭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내정에 간섭하려는 노력은 건설적이지도 않고 생산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자, 중국 대사가 이런 발언을 하자 이 한국 정부가 바로 또 반박하는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한국 정부의 반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그 추이 텐카이 대사가 이런 그 발언이 알려지자 한국 정부 당국자가 뭐 즉각 반박을 했는데요. 그 한국 정부 당국자는 그 최근 그 VOA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그 인류 보편적 가치에 근거한 문제로 이미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공론화된 사안이기 때문에 내정 간섭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많은 전문가들은 추이 대사의 이 발언이 그 안보리에서 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은 물론 유엔 총회 표결에도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 외무성이 지난 4일 미국과 인권이나 핵에 관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 의도는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예,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그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자국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것을 말하자면 정치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과 관련해서 북한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것은 북한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과 매한가지다라고 하면서요. 핵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하는 것은 이 북한의 주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나라와 핵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도 성립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국제사회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강하게 그 반박하고 대응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미국의 북한인권특사가 곧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그 방한하는 목적이 뭡니까?
네,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미국의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그 오는 10일과 11일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설명회를 통해 두 사람이 한국의 그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주최로 서울에서 열리는 제4차 샤이오 인권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들은 방한기간 중에 외교부와 통일부 등 한국 정부 인사들과 만나고요. 또 북한 인권 관련 인사와 단체들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목적은 그 통일연구원 그 열리는 그 학술 토론에 참석하는 거고요. 또 최근에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으니까요. 이에 대한 문제를 그 전문가와 아마 한국 당국자들과 그 협의를 하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It was about a government that people no longer trust to carry out its most basic duties.
네, 지금 갑자기 영어가 나오니까 이게 또 무슨 소리인가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미치 맥커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미국 중간선거에서 이 공화당의 승리가 확정된 뒤에 이번 선거는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불신을 분명히 부여해줬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 공화당 대표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는데 지난 4일 실시된 미국의 이 중간선거 대단히 미국에서는 관심이 많고요. 국제적으로도 이제 관심이 많은 선거입니다. 그 결과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아, 미국 언론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영어로 랜드슬라이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랜드슬라이드는 그러니까 압도적인 승리라는 의미인데요.
네.
공화당이 그야말로 예상보다도 더 큰 표차로 그리고 의석수로 차지하면서 민주당을 크게 누르고 상원도 장악했고요. 하원은 기존에 이미 장악하고 있었던 거지만 의석수를 더 늘렸고요.
네네.
또 주지사 선거에서도 그 주지사 수를 더 늘렸습니다. 이번에 그 말씀하신 중간선거에서는 435석의 하원의원 전체를 다 새롭게 뽑는 그런 네. 선거였고요. 또 상원의 경우 50석 중에서 36석을 새롭게 뽑았고요. 또 주지사도 50명 주지사 가운데 36명을 새롭게 그렇게 선출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공화당은 상원 선거의 경우 7석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쉬운 2석을 차지하면서 기존에 45석이었고 오히려 민주당이 쉬운 2석 이렇게 갖고서는 민주당이 상원은 다수당 아니었습니까?
그랬죠.
공화당이 이번에 그래서 쉬운 2석으로 상원의 다수당이 됐고요. 이 쉬운 2석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령 루이지애나주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초에 결선 투표를 치르게 돼 있거든요.
네네.
이 결선 투표에서 공화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언론들은 점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될 경우에 또다시 한 석을 추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의회의 경우에는 공화당이 12석 하원의
네,
경우죠.
경우. 네.
하원의 경우에는 공화당이 12석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243석이 됐는데요. 이 같은 규모는 1950년대 트루만 대통령 시절 이후에 가장 큰 의석수 규모입니다.
네.
공화당이 그렇게 크게 차지를 했고요. 그 주지사 선거의 경우에는 공화당이 또 3명의 주지사를 더 보태서 31명이 공화당 소속 그리고 나머지 19명이 민주당 소속 말 그대로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 그야말로 압승을 거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 미국 유권자들의 표가 공화당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것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작용했다는 그 말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게 보는 그 시각이 많습니다. 그 최근에 그 여론 CNN이 미국의 유명한 그 방송 그죠? 그 CNN 방송이 보도를 했는데요. CNN이 그 이날 그 투표날 그 출구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유권자들 상대로 그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무엇이 문제고 어떤 동기에서 했습니까? 이렇게 일일이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이제 출구 조사라고 하는데요. 유권자 10명 중 6명이 그 백악관과 의회 공화당 지도부에 불만이 있다. 그렇게 그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그 뭐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불만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그 정치권 어느 결정 하나 지금 시원하게 그 정책을 추진 못하는 그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를 향해서 그 불만을 보였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그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 가지 문제를 그 유권자들이 제기를 했는데요. 경제 문제, 소득 격차, 중동 사태, 최근 그 이라크의 그 ISIL 수니파 그 테러 단체 아주 문제죠. 총기 규제, 건강보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많이 냈고요. 이런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뭐 하나 결정을 내려서 국민들이 보기에 속 시원하게 무슨 정책을 추진하는 이런 것을 못해서 그 지도력을 제대로 된 그 정치적을 발휘 못했다 이런 것이었고요. 참고로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그 지지율이 한 40%인데 상당히 낮은 숫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워싱턴 포스트가 그 논평을 한 게 있는데요.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 민주당의 영웅에서 정치적 부담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잘 그 정치적 역시 지도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그 평도 많았습니다.
네. 자, 이 오바마 대통령은 그나마 상원이 민주당의 다수당이어서 지금까지 그래도 이제 일을 꾸려왔는데 이제는 이제 하원, 상원이 모두 이제 공화당 다수당이 이제 됐는데 앞으로 이제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어느 나라든 입법과 행정 그리고 사법 이 세 개 주요 그 건부가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나가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그 권력을 나눠 갖게 되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그 의회의 권능이 어느 나라보다도 더 큽니다. 네. 그리고 또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져 있고요. 대통령이 주요 공직자 또는 주요 그 사법부 그 관계자들을 임명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그 상원에서 인준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이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했다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일단 기본적으로 주요 고위 공직 인선에서 공화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의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권한이 생겼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정책이 하원과 상원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되는 그런 미국의 특성상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어느 정책도 상원과 하원의 그 지원과 도움이 없으면 실제로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2년을 남겨놓고 사실상 레임덕 그러니까 이것저것도 할 수 없게 이미 힘이 빠져나가는 네. 그런 상태에 놓인 게 아니냐라는 그런 미국 언론들의 분석이 일찌감치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한 차질이 이뤄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점을 의식해서 선거 패배 직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의회 내 공화당과의 협력을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의 이 선거 결과가 한반도에도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민주공화를 막론하고 이 지한파 의원들 한국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또 그런 의원들이 많이 재선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잠깐 알아볼까요?
네, 미국 이번 중간선거에서 그 상하원에 포진한 그 지한파 의원들 한국을 좀 아는 한반도 또는 북한 이런 걸 아는 사람을 저희가 지한파 의원들이라고 부르는데요. 대부분이 그 의원직을 지켰습니다. 이제 상원의 경우를 먼저 보면요. 그 지한파 의원들은 모임은 그 따로 코리안 코커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코리안 코커스의 공화당 공동의장이죠. 오클라호마 출신의 그 제임스 이노프 의원이 그 4선에 성공을 했고요. 하원에서는 코리아 코커스 소속 의원 50여 명이 모두 당선됐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캘리포니아 출신의 그 에드로이스 의원은 69%의 지지로 상대 후보를 크게 따돌렸고요. 또 역시 공화당의 마이클 켈리, 피터 로스캠, 에딤 킨싱어 의원도 60에서 70% 사이의 정도의 그 지지율로서 상당히 낙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난히 당선된 겁니다.
네. 자, 선거 얘기는 여기서 마감을 하고요. 이번에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그 미국과 중국이 좀 더 그 협력을 해야 되겠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쪽에 그 발언을 했습니다. 케리 장관 발언 잠깐 들어볼까요?
And we're very hopeful that working more closely together,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ll ultimately bring North Korea.
네, 미국과 중국이 좀 더 긴밀히 협력을 하면 궁극적으로 북한이 현실을 깨닫게 될 것으로 낙관을 한다 이런 말인데. 자, 이 미국 외교 정책의 사령탑인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요?
예, 그 올해가 미국과 중국이 외교 관계를 수립한 지 35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네.
그 국교 수립은 1월 1일 날 됐지만요. 지난 1979년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35주년을 맞은 해고요. 특히 그 다음 주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 계제로 그 존 케리 장관이 워싱턴의 그 존스 합킨스 대학에서 미중 관계를 주제로 해서 연설을 한 것입니다. 이 연설을 하면서 미중 관계 전반에 대해서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상세히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케리 장관 발언 중에 북한의 현 접근법이 막다른 길로 치닫고 있다 이런 표현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 북한의 그 병진 정책을 그 의미하는 것으로 그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병진 정책은 북한이 그 핵개발, 핵 보유국 지위를 굳히겠다 이것과 이와 동시에 그 경제 발전을 같이 이루겠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하겠다고 해서 병진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키리 장관은 그 이 같은 두 가지 정책이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풀어 말씀드리면 경제 발전을 하려면은 그 핵을 포기해야 한다 이런 것을 그 말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잠깐 짚어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 성김 전 주한 미국 대사 이 대북 정책 특별 대표로 임명이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관장할 새 진영이 짜여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 언론에서 관측했던 내용 그대로 그 인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성김 전 주한 대사는 대북 정책 특별 대표와 함께 국무부의 그 동아태 부차관보, 네. 한국과 일본을 담당하는 부차관보로 이렇게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 국무부를 보면요, 실무선에서 한반도 문제, 북한 정책을 포함해서 총괄하는 직위는 역시 동아태 담당 차관보 아닙니까?
네.
그래서 대니얼 러셀 차관보를 정점으로 했어요. 이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인 성김
네.
전 주한대사가 있고요. 또 거기에 그 밑에는 시드니 사일러 육자회담 특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성김 특별대표와 같은 격수로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가 있습니다. 로버트 킹 특사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인권 문제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한국 정부가 남북이 합의한 2차 고위급 접촉 무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다는 소식.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가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 국제 법정 회부에 반대한다는 내용 그리고 미국 중간선거의 의미와 그 파장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